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생각하였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한의 관심이었는데, 요한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가면 현대의 교회들은 항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나 위로의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은 고난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그를 힘입어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힘써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려고 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특권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세상에 처음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준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놀라운 것이어서 요한이 광야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고 그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에게 마침내 보내어 주셨다라고 온 백성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의 사역이 참으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몸에는 약대 트롯을 입고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요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그들이 탄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그 당시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이교도였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로비를 잘해가지고 그가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 완악한 이교도였던 헤롯조차도 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요한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탁월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위정자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오니까 그의 마음이 좀 높아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그의 말을 정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교만하여 지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식에 투철하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삶과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의식하였습니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 궁금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말과 그의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에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냐,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절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빈말로도 하지 않고 자기는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갈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하여서 요한에게 나와서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의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사명의식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도 그가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장차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였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이렇게 평가했을 때에 그것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를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의 사역이 너무나 훌륭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서 그는 자기의 생각에서나 자기의 태도에서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일에 그가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높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본능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고 어떻게 그를 믿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삶을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한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비극이 아닙니까?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불행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를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 그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서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빛인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을 잘 말해주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도 말해줄 수 있고 또 경험적으로 자기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체험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말해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한은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듣고 그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소식과 기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다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들어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마트에 가서 마트 아저씨를 보는데 우리가 매일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골프장에서 골프선수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뭘 하는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매일 TV에서 본다고 해서 그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트에 가서 마트에 있는 아저씨에게서 물건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가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영혼의 거듭남과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에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은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를 간절히 필요로 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였습니까?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주시는 떡을 먹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잃어버린 바 된 우리의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성보다 그의 사역과 관계된 면이 강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은 곧 그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가 대신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며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의 사역에 나의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고 이 사실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대속의 사역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와 같은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인 출생,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킬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와 같은 생각을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한 영혼 안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것이 더덥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지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증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수를 얻고자 말씀에 귀가 들려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항상 나쁜 일만 생기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려 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영혼 안에 그와 같은 삐뚤어진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의 그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 지혜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 이끌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어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인 특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한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요한은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1세기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용어 가운데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입양을 통해서 생겨나는 신분의 지위, 신분이나 지위의 상승을 이 아들이란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1세기에 이 사람들은 아들들은 한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이 몽학 선생, 자기의 가정교사 아래에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 아들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진짜로서 아들로서의 지위와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은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외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이 자녀라는 단어는 내적인 특성, 부모와 같은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 자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말에는 바로 그와 같은 내적인 본성을 이어받는다, 물려받는다, 소유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내적인 본성 가운데는 거룩하신 자기의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적인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특권이 있는데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를 낳으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권리나 어떤 권한이나 영예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단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다고 인정받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영예로운 자리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만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준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적인 본성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전한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에 빠지게 되고 연약하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들인가 회의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적인 본성이 있지만 도무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그와 같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그와 같은 거룩함의 본성을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들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곤고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들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와 같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